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아들을 만나 논란이 된 러시아 변호사가 미국 상원에 나와 증언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 변호사는 어제 러시아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쟁이 집단적인 광기라고 주장하며 미국 의회에 나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는 지난해 6월 바셀리츠카야 씨를 만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바셀리츠카야 씨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진영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베셀리츠카야 씨는 어제 회견에서 자신은 민간 변호사로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도 없었을 뿐더러 러시아 대통령실과 연결돼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몽카다 외무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개헌의회 선거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협한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몽카다 장관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 베네수엘라가 외부의 어떤 모욕도 용납할 수 없다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헌법 개정과 정부기관 해상 권한을 가진 개헌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권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개헌의회 선거를 강행할 경우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처음 만나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공식 만찬이 열렸던 이날 밤 한 차례 더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리는 이 만남이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짧은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비밀 만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역겹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대화가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포괄적 경제대화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초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 뒤 100일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환율과 시장 개방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부는 경제 현안과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화는 미국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왕양 국무부총리와 주강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이 국방예산 삭감에 항의해 사임했습니다. 드빌리에 합참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사임을 발표하면서 프랑스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군의 역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적자 규모를 유럽연합이 권고한 상한선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국방예산 삭감 등 대대적인 예산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프랑스 국방예산은 약 9억 7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드빌리에 합참의장은 올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예산 삭감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군의 반발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한 매체와의 회견에서 특정 사안을 두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면 합참의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헌츠만 전 중국 주재 대사를 신임 러시아 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서부 유타 주지사를 지낸 헌츠만 지명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주재 대사를 지냈고 지난 2012년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헌츠만 지명자가 공식 지명되려면 당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 내정자 부임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이 되면 걱정되는 건 더위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태풍 소식이 잦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태풍에는 저마다 고유의 이름이 붙는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태풍의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것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열대성 폭풍을 관측하다가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태풍이 발생부터 소멸까지 여러 나라 또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제출한 이름 가운데 선택해 공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 출현한 두 개의 열대 폭풍 이름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 남부에서 발생한 돈이라는 이름의 폭풍과 서부에서 생겨난 힐러리라는 이름의 폭풍입니다. 이 돈은 도널드라는 이름의 애칭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폭풍의 이름이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맞붙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상당국은 우연의 일치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두 사람이 열대 폭풍으로 다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이냐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북한은 낮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2도, 신의주 24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31도, 함흥 24도에서 35도, 끝으로 청진은 23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입니다. Stuck on You, 당신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tuck on you, got this feeling down deep in my soul that I just can't lose. Guess I'm on my way. Needing a friend, and the way I feel now, I guess I'll be with you till the end. Guess I'm on my way. Mighty glad you stayed. Stuck on you, been a fool too long, I guess it's time for me to come on home. Guess I'm on my way. So hard to see that a woman like you could wait around for a man like me. Guess I'm on my way. Mighty glad you stayed. Where I'm going, pack
Got this feeling down deep in my soul that I just can't lose. Guess I'm on my way. Need a friend, and the way I feel now, I guess I'll be with you till the end. Yes, I'm on my way. I'm mighty glad you staye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올가을 제1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이 선전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중국 사회에 이 당대회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곧 내놓을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이 다케시마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실을 것으로 알려져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단행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제1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가 확정됐다고요?
네, 올 가을 열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지역 참가자가 확정됐습니다. 이 당대회에 나설 31개 성과 자치구, 그리고 4대 직할시 대표 1576명의 선출 작업이 최근 완료됐다고 오늘 중국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선출될 인민해방군 등 중앙선거구 9곳 대표까지 합치면 총 2300여 명이 이 당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공산당이 벌써부터 이 선전전을 강화하면서 이 중국 사회가 온통 당대회 분위기로 휩싸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이 당대회가 뭐길 중국 사회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는 서방국가로 치면 이 대선에 해당하는 가장 비중 있는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제19차 당대회는 지난 2012년 11월 열렸던 18차 대회 이후 5년 만에 치러지는 건데요. 이 미국 대통령이 4년씩 두 차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어서 집권 1, 2기로 나누는 것에 비유하자면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이 5년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뽑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확정된 이 각 지역 대표들은 미국에 빗대면 이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 올 봄에도 중국에서 큰 정치 행사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양회가 열렸었죠. 이 전국 인민 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함께 진행된 건데요. 이 전인대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 열릴 이번 당대회는 행정부를 이끌 순회들을 뽑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럼 오는 당대회를 통해서 이 중국의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기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공산당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중앙위원회 중에서 이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을 만듭니다. 그 정치국 위원 25명 중에서 다시 7명의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이 정치국 위원 25명 안에 들었다면은 이 당서열 25위 안에 들었다는 뜻이고요. 이 매달 한 차례 정치국 회의에 참가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이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들인 상무위원 7명은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국가 최고 지도부인데요. 이 정치국 위원 임기가 5년이어서요. 이 5년 전인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구성된 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회를 올가을 19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뽑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 25명과 또 그중에서도 7명으로 구성되는 이 국가 지도부를 새로 뽑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건데요. 이 시 주석 집권 2기를 뒷받침할 새 인물들을 대거 발탁할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요. 이 정권의 2기 당대회에서 새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차기 국가주석과 총리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인물들이 이번에 새롭게 상무위원으로 등장할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시 주석도 상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안 바뀌나요?
예, 국가주석의 경우는 좀 예외인데요. 이 덩샤오핑 사후 이 10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당대회 이후 5년 동안은 계속 최고 지도자 자리에 남게 되고요.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국가주석이 총리를 임기 내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이번에 교체 대상인데요. 이 최근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 실무를 이끌고 있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져서 이 최소한 4명은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도부가 바뀌는 것 외에 또 다른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핵심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는데요.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의 헌법인 당장에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공식 명기할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지도 이념을 가진 중국 지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의 주역이었던 마오쩌둥과 또 개혁 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당대회인데요. 이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선전전의 한창이라고요.
예. 이달 들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연일 특집 보도를 이어가는 등 이 당대회에 관한 선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나라는 제목의 10부작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동안의 업적을 담은 선전물인데요. 경제와 정치, 사회, 군사 등 각 분야별로 시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이 어떻게 변했나를 집중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특집 방송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주중에 오후 8시 황금 시간대에 전국으로 전파를 타는데요. 그제와 어제 각각 방송됐던 1, 2회분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덩샤오핑의 개혁 기방 정책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위대한 개혁가로 묘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선전전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처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 주석 집권 1기를 집중 홍보하는 것은 이 당국이 19차 당대회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행사에 대한 집중 선전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집중 선전 기간 선포 직후에 이 각종 방송 매체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검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들은 오락물이나 사극을 틀 수 없고요. 인터넷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알려진 만화 주인공 곰돌이 푸우를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 통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새 방위백서 초안이 정부 심사를 통과했군요.
네, 일본 방위성이 매년 제작하는 방위백서 2017년판 초안이 어제 일본 정부와 집권자민당 당정협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지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초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전했는데요.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급이라고 명시하는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민감한 내용 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 어떤 내용들인지 함께 살펴보죠.
예, 2017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먼저 일본이 방위해야 할 영토와 영해, 영공 등을 규정하는 항목에서 우리나라,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북방 영토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이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도 일본이 방어해야 할 영토라는 그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 북방 영토 쿠릴 4개 섬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고 있고요. 이 다케시마, 이 독도는 아시는 대로 한국의 실질적인 영향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 주장은 13년째 이어지는 것이어서 이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13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본 방위성이 이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백서에 명기한 것이 이렇게 오래됐군요.
예. 그 이전부터 일본이 다케시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해왔지만 이 정부 공식 문서인 방위백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백서를 발표할 때마다 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십수년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 일본 방위백서 초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고요. 또 북한이 미사일을 장사거리화, 또 핵무기를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할 경우 군사적 도발 행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 종전 표현이었던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서 한 단계 높인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발표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지난 화요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단체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 개인과 기업 등 모두 18곳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루 전인 월요일 의회에 이란이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맺은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합의의 정신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는 이란이 여전히 미국과 중동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의회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는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여전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제재 발표 성명에서도 미국은 이 중동 지역의 안정과 번영, 안보를 해치는 이란의 악행에 대해서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또 기업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예, 미 국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시험 발사와 관련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우주항공 관련 기관 두 곳에 제재를 가했고요. 또 미 재무부는 이란 군수품 구매를 지원한 7개 단체와 개인 5명 그리고 이란의 근거지를 둔 국가 간 범죄단체 또 이 단체들과 연계된 개인 3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제재를 받게 된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요. 미국인 과 미국 기업들은 이들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네, 이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이란 의회가 미사일 개발 기금을 승인했군요.
네, 이란 의회는 화요일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해외작전특수부대인 쿠두스를 위한 자금으로 5억 2천만 달러를 새롭게 지원하는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압도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이란은 이를 추진하면서 중동지역에서 이른바 미국의 모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와 함께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의 석방도 요구하고 있군요.
네. 미국 정부는 이 조작된 국가안보 관련 혐의 등으로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레빈슨 씨를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중인데요. 전직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인 레빈슨 씨는 10년 이상 이란에서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였다고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도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가 만나는 자리에 또 다른 인물이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날 만남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만찬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이어서 하원 예산위원회가 다음 회기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던 지난해 6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일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 동석했던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자리에 8번째 인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러시아인 아이크 카벨라츠 씨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카벨라츠 씨는 러시아 기업인 이 아라스 아갈라로프 씨가 세운 기업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아갈라로프 씨와 그 가수인 아들 에민 아갈라로프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트럼프 주니어 씨는 러시아 변호사가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만남에 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8번째 인물이 나왔는데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 누구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씨와 폴 매너포트 당시 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요청으로 동석했고요. 이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씨 그리고 이 베셀니츠카야 씨의 통역 또 이날 만남을 위해서 중개인 역할을 했던 영국인 음악 홍보 전문가 롭 골드스톤 씨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러시아 방첩 요원 출신인 러시아계 미국인 로비스트 리나트 아흐메트슌 씨가 참석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고요. 이번에 카벨라츠 씨까지 모두 8명이 된 겁니다.
네, 이 카벨라츠 씨가 이날 동석한 이유는 뭔가요?
네, 카벨라츠 씨의 변호인은 어떤 회동인지 잘 모르고 나갔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알았고 통역이 필요해서인 줄 알고 나갔는데 이날 회담에 자신이 왜 앉아있는지 몰랐을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이날 회동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팀이 카벨라츠 씨에게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카벨라츠 씨는 이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 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편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변호사 베셀니츠카야 씨가 미국 상원에서 증언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러시아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 이 집단적 광기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내통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푸틴 대통령과의 접촉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 만났는데요. 앞서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어제 정치 자문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대표가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리가 이를 확인했다고 또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려줬습니까?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이날 저녁 이 각국 정상 부부가 참석한 만찬 도중에 일어났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는 러시아 측 통역만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브레머 대표는 두 정상의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눠서 당시 만찬 참석자들이 의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브레머 대표가 이 만찬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당시 만찬장에는 언론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었죠.
예. 백악관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두 정상이 대화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회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만찬 도중이 아니라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일이고 또 대화 시간도 한 시간이 아니라 잠깐 얘기를 주고받은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으로 갔다가 푸틴 대통령과 짧게 대화를 나눴을 뿐이란 건데요. 백악관은 두 번째 정상회담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암시하는 보도는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이 정상들이 대화할 때는 통역이 붙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 측의 통역이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백악관은 미국 측 통역이 러시아어를 하지 못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 당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마키 여사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측 통역은 일본어를 하는 통역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역겹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G20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만찬에 초청받았고 이는 언론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짜 뉴스가 점점 더 부정직해지고 있다면서 G20 지도자들을 위한 만찬까지 사악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날 있었던 그 두 정상 간의 공식 회담도 이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이상 진행돼서 눈길을 끌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당시 회담에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느냐고 여러 차례 질문했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석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대답을 수용했다고 주장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두 정상이 긍정적인 케미스트리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현재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최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백악관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를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존 헌츠만 전 대사인데요. 헌츠만 전 대사는 1960년생으로 올해 만 57살입니다. 유타주 출신으로 몰몬교도고요. 거대 화학 제조업체 설립자의 아들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타 주지사를 지냈고 또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때는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2012년에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별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자 조기에 사퇴했습니다.
네. 자, 헌츠먼 전 대사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언론이 헌츠먼 전 대사를 소개할 때면 오토바이를 모는 취미가 있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곤 하는데요. 10대 시절에는 록음악을 좋아해서 악단의 키보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학업을 계속해서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 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는 백악관 보좌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 30대 젊은 나이에 싱가포르 주미 대사로 싱가포르 미국 대사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때는 일찌감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나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청사진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이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연방 상원과 하원은 예산 결의안을 만듭니다. 지난 화요일 하원 예산위원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예산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데 필요한 뼈대로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쓸 돈과 거둬들일 돈의 총액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이 하원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 예산 결의안은 전례 없는 이 과감한 삭감으로 연방정부 예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5조 4천억 달러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의료제도인 메디케어는 5천억 달러,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고 공무원 연금 그리고 또 흔히 이 푸드 스탬프라고 부르는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보조 계획 예산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 등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인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재정 적자가 2027년에 이르면 90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2018 회계 연도의 전반적인 지출 규모를 살펴볼까요?
네, 우선 국방비로는 6,21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요. 여기에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세울 장벽 건설 비용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일반적인 정부 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이 비국방 재량 지출로 5,11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대신 이 복지 분야 예산은 2,000억 달러 이상 크게 줄이게 됩니다. 특히 이 예산 필수 항목에서 이 사회보장제도에 이어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이 메디케어의 경우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이 메디케어 제도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앞으로는 바우처,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담긴 전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직접 의료보험회사의 상품을 사게 해서 과잉 진료를 막고 또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정부 재정 상태가 좀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나이언 블랙 하원 예산위원장은 어제 성명에서 현재 정부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한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이 늘어나는 정부 부채와 더딘 경제 성장이 이 모든 미국인의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번 예산안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산 결의안은 사실 예산 전체 과정에서는 시작 단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본격적인 예산 과정이 진행되고요. 이후 세출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12개로 나뉘어 있는 소위원회에 예산을 분배해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하원 예산위는 오늘이나 또 내일 중에 이 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 하원 전체 회의의 승인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보수 성향의 의원들과 중도 성향의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보수 의원들은 이 복지 분야 예산 등을 줄이는 대신에 국방비 증액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중도 성향 의원들은 복지 분야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방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이 붙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한말 미국에 살던 한국인들의 구심점이 됐던 이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미주 한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지난 2004년에 로스앤젤레스시가 제정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도 한국을 기념하는 길,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자동차의 이름을 딴 소나타라는 거리인데요. 물론 로스앤젤레스처럼 큰 길, 교차로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길이지만 엘라베마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역사,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엘라베마의 한인들 얘기 들려드립니다.
Oh,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알바마에 저기 고속코스에 가면 한국 기업들이 다 와가 있는데 정말 막 태극기 가볼 때 눈물이 나고 몽고메리를 다니면 고속코스에 뭐 소나탈로 뭐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도로가 나가 있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엘라베마의 한국계 미국인들, 한인들을 위한 신문인 엘라베마 타임스 편집장 안정란 씨입니다. 안정란 씨는 10여 년 전 엘라베마를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엘라베마는 아주 낙후됐고 또 한인들도 거의 없던 곳이었다고 회상하는데요.
호메레 가니까 처음에 350명 있었어요. 거기에 기존의 한국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주재원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이제 갖고 협력 업체를 통해서 파견되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몽고메리가 지금 한 7, 8천 명 정도 되고 전체로 보면 한 헌집이라고 보면 다 해서 알바마 한인들이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 나오지만 2만 5천에서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엘라베마주의 한인 인구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까닭은 이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나가고 들어오는 유동 인구가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몽고메리 한인회 사무장 김수잔 씨 도움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기부로 각각 그 인구조사식으로 이렇게 예, 우편으로 보내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현지 채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주재원들이 있고 출장자분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나 봐요. 그 여기에서 한 4, 50분 떨어진 북쪽으로 어번 오펠라이커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석유 업체들이 한국 석유 업체들하고 많이 들어와 계세요. 엘라바마 주에는 한 2만여 명이라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호메리 주인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6, 7천 정도?
네, 그러니까 엘라베마의 주도 몽고메리 시의 경우 한인 인구가 10여 년 전에는 35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 8천 명 정도로 이 20배도 넘었다는 겁니다. 물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극히 미미한 숫자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한인들의 수가 급증한 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LG전자, 효성그룹 같은 한국의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엘라베마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거대한 목화밭이었던 엘라베마주는 지금은 한국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일본 도요타 등 이 세계적인 자동차 현지 공장들에 진출하면서 남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됐다고 엘라베마 관광국 브라이언 존스 홍보국장은 얘기합니다.
엘라베마 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사와 토요타 엔진 공장, 혼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199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가 엘라베마에 진출하기 전까지 사실 엘라베마는 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라베마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세금 혜택 같은 걸 줘서 자동차 공장을 엘라베마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됐고요. 엘라베마 주는 이제 남부 주들 가운데서는 가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엘라베마 주 경제도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됐고요. 현재 엘라베마주는 40개가 넘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고용규모가 6천 명이 넘고요.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만 5천 개에 달하는 등 알라베마 주경제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라베마 몽고메리 한인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무장 김수잔 씨 얘기입니다.
10년 넘게 사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런 거리 자체도 허허벌판처럼 그랬고 지금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식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많이 상향된 거죠. 특히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흑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향상이 된 거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 제가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칼리지 같은 데에서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하는 인스트럭터를 좀 구하고 싶다. 이런 문의 전화를 제가 한 번씩 받아서 연결은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배우려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거.
네, 그래서 엘라베마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라베마의 미국인 주민들도 국적이나 기업을 떠나서 내가 만든 자동차,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이 주인의식,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안정라 씨 얘기입니다.
또 낙후된 동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게 그 현대 있으면서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그 300억 개 업체들이 또 그 현지인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체 현지인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이 현대차를 대한민국 차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만드는 동네 차라고 생각하고 아, 참 좋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기업들이 와서 긍정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엘라베마에 사는 한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엘라베마 몽고메리 한인회 김수잔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현대 자동차 서플라이 주위에 이제 직장인들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한다든지 슈퍼, 그 정도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일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네.
본인 신분만 확실하면 나이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분들도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교를 가면 개인적으로 나가고 이러면 굳이 집에서 뭐 하루 종일 딱히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뭐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그 이제 시급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알라베마 한인들의 삶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중에는 일하고요. 주말에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요. 아무래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는 달리 주로 자연을 벗삼아서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딱히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여가 생활 즐길 장소가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치자면 뭐 군읍내 정도?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여가 생활로 많이 즐기시는 것은 뭐 이제 낚시도 간혹 있지만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일하시고 주말에 여가 생활은 거의 골프를 또 많이 즐기시는 것 같고요.
네, 끝으로 김수잔 씨에게 알라베마에서 살아가며 느낀 점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미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빨리빨리만 하려고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마음의 여유가 많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일단은 교통 체증 같은 것에도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이맘때쯤 해넘어갈 때쯤 보면은 그 개똥벌레가 있고 그런데 땅이 넓어서 그런지 공기도 아직까지는 좋고요. 서울에 살았을 때는 바로 마당 앞에까지 한겨울에는 사슴이 와서 풀쪄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알라베마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ead start. A head start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본문에서 Alice는 Jason에게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 not start until next month. 아니, 벌써 교과서를 샀다고? 하지만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이잖아. 라고 놀랍니다. Jason도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알아, 그런데 미리 예습 좀 하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Alice는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나도 그래야겠다. 미리 수업에 대비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a head start. A head start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Today's phrase is a head, H-E-A-D, head, start, S-T-A-R-T,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If you have a head start,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It simply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미리 시작해서 갖게 되는 유리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남보다 앞서서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는 제이슨이 교과서를 미리 읽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도 제이슨은 미리 예습을 한다고 했죠.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를 미리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 head start. A head star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Timothy has a head start over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as he has lived in Europe for 2 years. 는 Timothy는 다른 유학생들보다 유리해. 유럽에서 2년 동안 살았었거든. 라는 뜻입니다. A head star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렛츠 리뷰. To have a head start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t simply means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0년 7월 19일 오늘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이른바 보불전쟁이 발발합니다. 8년 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비스마르크는 당시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이른바 차별 정책을 내걸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왕이 프로이센 왕에게 보낸 전보 내용을 교묘히 바꿔서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른바 엠스전부 사건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프랑스는 1870년 오늘 프로이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두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어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1871년 1월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1965년 7월 19일 오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국 광복과 반공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전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19일 이영만리 하와이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개화 사상에 심취한 이승만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1898년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투옥됩니다. 이후 6년여 만에 석방된 이승만은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1910년 한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YMCA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됩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벌이기 힘들다고 생각한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이후 1948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약 12년 동안 대통령에 집권한 이승만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4.19 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어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은 1965년 오늘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